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엘서 2장 12절서 14절까지 봉독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국가적 위기를 내다보면서 전 국민을 향해서 목이 터지도록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팥종이와 메뚜기와 늦과 황충이 떼들이 날아와서 자라나는 곡식을 다 뜯어먹겠다. 밭이 황무해지고 밭의 소산이 없어지겠다. 시냇가에 샘의 근원이 다 말라붙어서 들짐승이 물을 먹지 못하여 허덕거리겠다. 그리고 남은 식물들은 다 불에 타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것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회개를 독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재앙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닥쳐올 그 무서운 재앙을 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것이 요엘이 외친 개혁운동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회개운동은 한게 형식적인 회개운동이고 감정운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때리니까 아파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회개 운동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신용만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신용만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아무리 옷을 찢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찢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만으로는 그 중대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닌 중심을 찢는 듯한 가슴을 뛰어 쥐어잡는 그런 회개 운동, 내적 피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독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 멸망받기 전 이 급박한 상황에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 옳이다. 이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주를 받게 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회개하라. 구약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관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못되고 악한 죄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악하고 못된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다윗이 쓴 여러 편의 참여하는 시를 보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참 참여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건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건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하는 것은 넘쳐 흘러나게 했다 그 뜻이야. 범람하게 했다. 자기 눈물로 자기 침상을 범람하게 했어요. 다윗은 울고 또 울고 자기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그의 침상이 눈물 바다가 됐어요. 내 열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시를 볼 수 있는데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1장 51편 1절로 2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에 도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없이 해달라 그 뜻이에요. 차용승소를 말소하고 부채 관계를 다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자기가 받은 정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인으로 보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씻긴다. 빨래를 하면 때 묻은 옷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더러운 죄, 자기가 범한 그 더러운 죄, 악하고 못된 그 죄를 다 맑게 씻어달라고 지금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깨끗이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 말씀은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는 것처럼 죄악의 부패성을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 덩어리야, 죄 덩어리요, 부패 덩어리요. 자기의 이 죄 부패성을 다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죄의 정체,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날 때부터 자기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라. 죄 가운데 태어났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죄 가운데 잉태했어. 자신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그것을 먹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먹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나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담의 그 불순종을 우리는 원죄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신앙용어로는 본죄라 근데 본죄 그런데 원죄와 본죄. 원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죄를 원죄라 말하고, 본죄 혹은 자범죄는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짓는 죄를 자범죄라, 본죄라. 하나는 선천적이라고 하면 하나는 후천적인 죄죠. 이렇게 죄를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이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순진하죠. 자,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자,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어떻게 저럴 수,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나. 근데 그 아이에게도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한 죄,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혼자 책임지면 되는데 어째서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의 죄도 됐는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담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범죄할 때 온 앞으로 태어날 온 인류를 대표해서 행동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는 바로 그 후손의 죄가 됐어요. 아담이 책임질 죄는 또 우리 인류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대표설이라. 아담이 대표해서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원죄가 근거가 돼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맹자는 그래서 그걸 성선설이라고,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해서 그걸 성선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 사회, 이 못된 사회에 접촉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사람이 악해진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또 학자 가운데 한 순자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 인간 태어날 때 원래 악하게 태어난다. 독일의 칸트도 인간에게는 근본악이 있다고 했어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근본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학자들은 인간이 악한 건 악한데 그 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설명을 못해요. 성령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다. 근본악이다. 성악설은 다 기독교 진리와 매우 통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는 각 사람에게 고유합니다. 이 부패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죄를 물들어 있어요. 저급한 욕망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불신앙은 바른 지성을 점령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밑바닥까지 침투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압도되어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헛된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에 둘러싸여 있고 부패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신의 허물입니다. 아직은 그들에게서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51편 5절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윗은 이 사실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신분이 되는데, 의인이 되는데 어째서 죄를 짓는가? 우리 박 목사님 늘 성화를 많이 말씀하셨죠. 성화. 부패한 것이 그대로 남아서 책임은 없는데, 의인의 신분이 되는데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은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은 없는데 부패한 것이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죠. 아침 일어나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하루 종일 죄를 짓습니다. 밤에 잘 때야 죄를 안 짓는 줄로 알았는데 꿈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형벌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부패한 것이 있어서 매일매일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죠.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계속 부패한 것이 남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합니다. 죄에서 분리하고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완전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로 염색이 되어 있고 죄로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저희들이 온데 저희들 긍휼히 여기 서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